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8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바시간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아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죠.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단어죠. 18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렀겠습니까?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희롱하면서 부른 거죠.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위에 죄명이 있는데 그 죄명을 보면은 그 위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되어 있죠.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썼겠습니까? 죄명으로 쓴 것이죠. 웃기는 소리다 하면서 쓴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과연 이들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진짜로 믿고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조롱하는 말이고 죄명이고 희롱하는 말이고 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놀린 이유이죠. 더욱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기록을 할 때에 세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세 개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던 아람어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어는 로마 제국의 공식 용어가 라틴어였죠. 라틴어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 제국이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있었죠. 헬라 문화가 굉장히 번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의 언어보다도 더 대중적인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바로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요즘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형된 바이러스, 이 오미크론이 알파벳 헬라어의 15번째 알파벳입니다. 알렙, 베트, 킴, 메탈렛 쭉 나가죠. 이렇게 카팔람다, 미, 니, 그 다음에 오미크론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셔도 되는 단어들입니다.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아람어와 이방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던 그 언어,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언어로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와서 보고 읽으면서 이 사람이 자신이 왕이라고 합니다. 세계인 모든 사람들이 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신을 왕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주고자 해서 세계 언어로 기록을 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접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런 말을 서로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로 알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메시아라고 믿었었는데, 우리의 왕이라고 믿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라고 하는 실망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혼란스러웠습니다. 왕이시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메시아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력하게 사람들에게 당할 수가 있는가? 왕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들의 뇌리 속에서 요동을 치면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을 하면서 인정하는 사람은, 진짜 왕이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땅에 그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죽음의 모습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자격도 없다라고 해서 나무에 매달아서, 공중에 매달아서 짐승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뜯어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라고 소리를 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했는데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저주를 하면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현장의 분위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조롱하는 분위기가 바로 이 십자가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바로 그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죽다니,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또 우리 유대인의 왕도 아니다, 이런 논리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로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진짜로 메시아라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대인의 왕이라면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이미 그림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구약의 어린 양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어린 양은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불에 타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저주입니까? 죄에 대한 저주죠. 죄의 삭슨,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죽어서 저 지옥불에 던져져서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단 1%도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서 불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저주죠.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마지막에 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면 그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저주를 우리 대신에 다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 안다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좀 어려운 일에 닥쳐온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힘들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뭐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당장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죠. 뭐 아무나도 큰 사랑과 은혜와 선물을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평생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시험 가운데 던져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을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서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주님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사실은 진짜로 왕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물론 빌라도는 왕이 아닌 줄 알고 이 말을 한 겁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는 초라한 모습이었죠. 그는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못 먹어서 너무나 많이 걸어다니고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삐쩍 말랐을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몸짱이 아니었다. 그는 연한 가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초라하게 그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일 수 있겠느냐 이런 말로 이런 생각으로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얼마나 초라한 말씀입니까마는 사실은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왕이셨습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죠. 이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희롱하고 놀렸습니다. 욕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 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왕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함부로 그 말을 내뱉었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고개를 들고 그 앞에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헉, 이분이 진짜로 왕이셨구나. 아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들이 얼마나 절규하면서 놀랐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엎드려도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때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른다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모른다면 함부로 욕을 하고 함부로 희롱하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그들은 함부로 말을 했었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십니다.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렇게 대우를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말 함부로 하는 것 이제는 다 버리셔야 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실제로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놀리면서 했던 말이죠. 그러나 이 병사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평안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면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우를 하시고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대우를 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롱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 가지로 조롱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대우하십니다. 내가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졌다가 물이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섬찟섬찟합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그러죠. 나는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무슨 죄가 없습니까? 나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 피 흘리는 값을 당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를 죽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들이 실제로 이 말을 진실로 했던 말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나와 내 자손들, 내 손주들이 이 사람을 죽인 피, 이 피를 우리가 담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이 일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도 믿지 않고 했던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했던 것이죠. 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의 후손들은, 유대인들은 2000여 년간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그 전 세계에서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죽인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렇게 대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이 혀를 함부로 놀려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는 백성들은 더 이 심중에 이 말씀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그럼 우리 입술에 있는 말씀을 정말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맹세하노라 하신 것은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맹세를 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었죠.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 말이 진실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사실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이것을 원했던 것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정탐꾼들이 들어갔더니 거인들이 있는 겁니다. 거인들이 그곳에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그러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뭐 잘 살고 있었습니까? 말 함부로 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먹지 못하고 제재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말 함부로 하는 겁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 말 사실 아닙니다. 그들. 그러나 그렇게 불평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한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명만 제외하고 20세 이상으로 자기 앞가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20세 이상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너희들이 했던 말과 같이 내가 광야에서 다 죽여줄게.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무려 40년간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다 죽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너희들이 했던 그 말대로 내가 해줄게. 광야에서 그래서 다 죽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대우를 그렇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말조심을 해야 하고 행동도 선택을 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듣고 내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입술, 우리의 이 입,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만들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입술 가지고 한 입을 가지고 두 샘물을 낼 수가 없다.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낼 수가 없다. 너희들은 단물을 내는 입술 아니냐. 그러니 이 입술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입술에서 좋은 말, 축복하는 말, 살리는 말 이런 말들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원들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원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함께 앉아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삶에 지금 우리가 적금을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적금으로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술을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다니요. 교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적금을 넣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듣고 보시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들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우를 하십니다. 무시하고 그렇게 대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아이들을 소중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이 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정말로 소중하게 그리고 축복하는 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십니다. 전도회로 모이고 셀로 모일 때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셀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다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 적금 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근데 셀로 모였을 때 함부로 말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함부로 대하실 겁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대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실 겁니다. 하루에 두 번, 세 번, 아니 자주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네가 늘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서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봉사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봉사들 하나님 나라에 적금 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내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상을 주겠다. 그 말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55절과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밤에 여러분 밤은 캄캄한 겁니다. 어두운 것이고 쉽지 않은 시간대입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두렵습니다. 내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이제 내 호주머니에 한 푼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내 육신이 건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신감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를 그때에 이 인생의 밤에 시편 119편에 우리 믿음의 선배는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인생의 밤을 당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디에 가도 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인정을 해주지 않고 내 인생 왜 이런가 한탄하고 있는 청년들 인생의 밤을 당한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인생의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인생의 밤을 당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현시대 교회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에 부흥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이 교회이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와 같은 소식들을 접합니다. 이런 인생의 밤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남의 탓을 하고 싶겠지만은 우리는 입을 다물고 대신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밤에 우리가 불러야 할 유일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입으로, 이 입술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생이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장애물과 그 어려움, 그 인생의 밤 앞에 해결책으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인생이 도무지 풀지 못했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책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 십자가가 너희들의 영광이고, 이 십자가가 너희들의 능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적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길을 하나 조금 찾는가 했는데,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형된 바이러스가 또 나타났죠. 그런데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 세상은 더 힘들어져 갈 겁니다. 전쟁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게 될 것이고, 지진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 말씀 딱 맞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염병, 칼, 기근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황금기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대가 영원히 이렇게 지속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죠.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사랑이고, 이 십자가 하나면 우리는 충분하고,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축복이고, 이 십자가 사랑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영광이다. 너희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입술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안 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입술을 가지고 왜 그 입술의 열매를 자꾸 먹으려고 그럽니까? 이 입술을 벌려서 이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저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고요, 저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고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죽는다 죽는다 그러지 마십시오. 망한다 망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실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이 해결책이 있는 것이고, 이 영광이 있는 것이고, 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